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News Focus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앙정보국 국장의 윌리엄 번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회장을 지명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8차 당대회를 마무리하며 핵 억제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미국 하원이 1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중앙정보국장의 윌리엄 번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회장을 지명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윌리엄 번스 회장은 과거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인물 아닙니까? 먼저 윤 기자가 좀 이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 번스 지명자는 2014년에 국무부 부장관을 끝으로 그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었는데요. 직업 외교관으로 33년을 근무한 사람입니다. 네. 올해 65살이고요. 직업 외교관으로 활동하면서는 주로 중동 지역에서 많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 대사를 지내기도 했고요. 또 근동 문제 담당 차관보를 지냈습니다. 국무부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러시아 대사도 지냈고 본청으로 들어와서 정무차관을 지냈고 2014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장관으로 퇴임했다. 오바마 행정 시절이죠. 예. 그랬는데요. 이란과의 그 핵 협상을 주도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도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 윌리엄 번스 CIA 국장 지명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안은 번스 CIA 지명자 그리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또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내정자 이런 분들이 마찬가지로 또 백악관에 새로 신설된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커트 캠벨 전 동아태 차관보가 네. 아시아 그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됐는데요. 전부 다 같은 시점에 국무부에서 근무했던 동료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그 이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외교안보 요직 인선의 특징은 국무부 출신 인물들이 대거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네. 오랫동안 호흡을 맞추면서 정책을 조율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국무부, 백악관 그리고 중앙정보국까지 핵심 요직을 차지하면서 상당히 긴밀한 정책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이 CIA는 미국의 핵심 정보기관이지만 물론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 기자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CIA죠. 그 미중앙정보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정보기관으로 북한은 물론이고 이제 중국, 이란, 전 세계 이제 정보를 이제 수집 분석해서 대통령과 이제 행정부에 제공하는 것이 이제 본연의 임무인데요. 한 가지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최근 한 10년간을 전후로 해서 CIA가 그 정통적인 그 정보기관 업무에서 벗어나서 외교 분야에도 이제 직접 나서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난 2017년부터 CIA 안에 그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코리아 미션 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난 3년간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활동을 해왔고요.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죠. 앤드류 김 씨, 한국계 미국인인데요. 앤드류 김 씨는 평양을 직접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도 한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 지금까지 그 국무장관을 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국무장관을 맡기 전에 바로 CIA 국장을 해서 북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는 이제 그 대통령, 백악관, 또 국무부가 이제 전면에 나서서 하지만 그 뒤에는 CIA에 있는 그 막강한 정보기관이 있고 또 CIA는 그 지휘부는 물론이고 수시로 실무자들도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인터에이전시라고 합니다. 그 부처 간 협의죠. 부처 간 네. 협의를 해서 정보도 제공을 하고 서로 그 정책적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인데요. 따라서 CIA는 겉으로는 잘 안 보입니다. 겉으로는 백악관하고 국무부가 잘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북한 핵에 대한 번스 지명자의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번스 지명자는 북한 핵 문제를 단계적으로 접근해 풀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본스 지명자가 2019년 7월 미국 의회 군축 비확산 센터 주최 토론회에서 언급한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I think the challenge though is in recognizing now after three meetings as a real set.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세 차례나 만났지만 김 위원장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건 도전 과제이며 유감스럽지만 김 위원장에게 핵무기 보유는 정권 유지와 생존을 위해 매우 중요해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번스 지명자가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풀자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분석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 해법을 보시면은 사실 포괄적인 협상,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뿐만 아니라 미사일 그리고 생화학 무기까지도 전면적으로 포기를 해야 그때 가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미북 관계를 정상화한다. 이런 말하자면 우선순위에서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큰 틀의 합의를 이제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 번스 지명자는 북한 핵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북한 핵 프로그램 동결 또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간 조치를 북한이 취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미국이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이렇게 해서 주거니 받거니 단계적 동시적인 방안이 아니면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어렵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아울러서 사실 번스 지명자는 탑다운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했던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한 핵 문제 해결 시도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성과를 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 실무진의 탄탄한 협상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번스 그 지명자도 같은 생각인 걸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죠.
예.
그리고 커트 캠벨 이 백악관 이제 조정관이 된 분이죠. 그리고 웬디 셔먼 이런 분들이 모두 다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말하자면 일괄 타결식 북한 문제 해결이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이고 그리고 조치 대 상응 조치로 이어지는 그런 북한 핵 문제 해결 방안을 대안으로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일단 미북 간의 협상에 나서게 되면은 이전까지와는 좀 다르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들이 많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윌리엄 번스 그 CIA 지명자가 이제 그 과거 국무부에 있다가 이제 그 물러나 있을 때입니다. 2019년 이제 2월 VOA 그 한국어 서비스하고 이제 번스 전 부장관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 번스의 생각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 자체 이거는 나쁠 것이 없는데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과의 이제 전쟁 가능성을 줄이고 긴장을 완화하고 이런 것은 잘한 이런 거다 이런 얘기고 다만 정상회담으로 할래는 가장 큰 목적이 이제 비핵화를 이뤄야 하는 건데 핵신고도 못하고 또 핵물질 여신고도 못 받고 대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군사훈련 중단만 약속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실책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따라서 이제 번스의 그 생각을 좀 정리해 보면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대북 제재를 강력히 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북한이 아직도 그 비핵화할 의사가 그렇게 강력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해서 핵무기와 핵물질 그리고 미사일 이런 것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낼 수 있다는 확신 이런 것을 실무협상 이런 걸 통해서 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상회담을 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계적으로 이루자 이런 거고요.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처럼 하노이 정상회담 같은 정상회담 실패 이런 것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정상회담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미국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정상회담을 하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CIA 국장으로 윌리엄 번스가 지명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외교 안보 라인은 이제 일단락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수장급들은 사실 일단락됐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CIA 국장이 외교 안보 그 핵심 이거는 아니지만 연계가 굉장히 짙고요. 그런 맥락에서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 그다음에 웬디 셔먼 부장관 되죠. 국무부는 수장과 그다음에 넘버 2 이게 확정이 된 거고요. 백악관에서 그 외교안보 정책 전반을 조율하면서 국가안보 보좌관 역할을 하는 제이콥 설리번 전 국무부 차관이죠. 이 사람도 지금 확정이 됐고요. 또 게다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백악관의 조정관도 신설돼서 지명이 됐으니까 일단은 외교 안보와 관련한 핵심적인 라인은 확정이 된 거고요.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전에 이들 자리가 전부 다 인준을 거쳐서 확정돼서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가능할지는 지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인준청문회 일정은 취임식 이전으로 잡혀 있긴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진영이 갖추어졌는데 1월 20일 이제 정식으로 출범을 하는 이 바이든 행정부 어떤 한반도 정책을 펼칠지 이 부분을 좀 전망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그것이 이제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1월 20일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는데 외교안보만 살펴보면은 지금도 쭉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외교안보 수장이 그 몇 가지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오바마 행정부에서 외교안보 경험이 상당히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뭐 예. 짧게는 뭐 한 10년, 20년 있고 한 30년가량 이제 외교를 다뤘던 사람도 있기 때문에요. 외교안보 경험이 상당히 많고 또 같은 행정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더 들자면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하면서 이 사람들이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했던 그 전략적 인내 정책을 다 관여했던 사람들인데 당시에 오바 그 전략적 인내 정책이 그 실패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외교안보 라인을 구성하면서 몇 가지 이제 그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행정부가 출범하고 이 사람들이 해도 아무런 잡음 없이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고도의 그 전문성을 갖췄다. 경험이 많다 이런 것을 꼽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물러나했을 때 얘기한 것들을 다 보면은 대부분 얘기하는 것이 다자협력.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의 그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걸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다자협력, 그리고 동맹회복, 유럽, 아시아,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과 동맹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것도 지금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출범하자마자 북한 문제에서는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그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인터뷰, 언급 이런 거를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 가능성을 줄인 그런 것을 이제 높이 평가를 하지만 이렇게 빈손으로 비핵화를 못하고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들도 아마들 가치들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유세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하고의 좋은 관계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 대통령 유세라면서 계속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독재자다 폭군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정치적 입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북한에 대해서 손짓을 보내기도 지금 곤란한 이런 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물론 이제 그 1월 20일 날 새 행정부 출범하고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나온 대체적인 얘기를 보면 기존의 강력한 인지 대북 제재를 계속 조여서 그 북한을 계속 압박을 하고 또 하나는 한국, 일본, 유럽의 얘기와 동맹 관계를 계속 강화해서 하나의 독립된 어떤 그 방안을 얻고 이 와중에 비핵화 가능 또 북한의 태도를 봐서 구체적인 전략을 정하자 이렇게들 그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입장이 될지 어떤 전략을 추진할지는 그야말로 좀 지켜봐야 돼.
네. 예. 그리고 또 제가 그 최 기자에게 한마디 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예.
사실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또 다른 관심사 중에 하나가 자 그러면은 임기 초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어떤 그것이 대화든 뭐든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메시지를 보낼 것인가 여부 아니겠습니까?
예.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미국은 코로나 그리고 경제 회복 또 인종 갈등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국내적인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아무래도 좀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될 경우에 북한이 이제 미국의 그 대북 메시지 이런 그 이런 거에 좀 실망을 해서 전략적인 도발을 관심을 끌기 위해서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있었는데요.
예.
자 그러면은 그 관련해서 앞서서 캠벨 그 백악관의 인도 태평양 조정관이 신설됐다 그랬는데 이분이 국무부에서 동아태 담당 차관보로 북한 문제를 다뤘던 분이거든요.
예.
바로 지난달에 민간인으로 있으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시사점이 많은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초에 북한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된다. 왜냐하면 오바마 행정부의 경우에는 출범하고 나서 그 대북 정책과 관련한 방향을 결정하는데 시간을 끄는 바람에 북한이 도발을 했고
예.
여기에서 또 초기에 관여 그 가능성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 정책에서 대북 문제를 우선순위에 올려야 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그 캠벨 전 차관보가 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백악관에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그 이번 지명자 핵심 지명자들도 북한 문제가 굉장히 바이든 행정부가 직면한 외교 안보상의 위험이고 큰 또 여기에 대처를 신속하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분들이 있어서 예상과는 달리 바이든 행정부가 초기에 서둘러서 북한과의 그것이 협상이 됐던 물밑 대화가 됐던 이런 준비에 나서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조심스럽게나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뉴스 포커스는 첫 순서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 인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 8차 노동당 대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평양에서 지난 5일 시작된 8차 당대회는 12일에 막을 내렸는데요. 이번 당대회의 배경과 성격을 우선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이번 당대회는 사실 이제 김정은 위원장 체제에서는 두 번째로 열리는 거 아닙니까? 예. 5년마다 한 번 열리게 돼 있는 건데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는 사실 한 번도 열리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5년씩 주기로 이것을 이제 벌써 두 번째 열고 있는 건데요. 그 배경을 보시면은 지난 한 해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또 대북 제재 국제사회에 게다가 수해 태풍 이런 걸로 인해서 북한의 경제가 정말 그야말로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에서 열린 것이었고요. 이런 맥락에서 이미 이번 당대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북한 측이 예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그래서 예. 새로운 5개년 계획을 계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경제 회생이 이번 그 북한 올해 들어서 북한의 정권 차원에서의 절체절명의 말하자면 목표가 돼 있는데요. 여기에 맞게끔 그 지난해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그 김정은 위원장은 담화에서 그동안의 지난 그 5개년 계획의 목표가 터무니없이 크게 말하자면 미달됐다라고 솔직히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그런 맥락에서도 경제를 회생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사실 큰 대안을 내놓지 못한 점이고요. 또 하나는 내부 결속 차원에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은 그동안의 유일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핵무기 역량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또 강화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과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그 이전에 핵과 경제 발전이라는 그 병진 노선으로 사실상 다시 돌아간 그런 그 측면이 강합니다. 최근에 보면은 그 미국과의 핵무기 협상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일단 경제 발전에 매진하는 듯한 그런 의사를 내비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사실상 공식적으로 핵과 경제 발전 병진 노선으로 돌아간 측면이 있고요. 또 아울러서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이 당에 말하자면 직책을 총비서죠. 총비서라고 하는 그런 직책으로서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 그리고 권위를 다시 한번 절대화한 그런 그 권위를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김정은 총비서는 12일 노동당 8차 대회 결론에서 핵 억제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네, 비핵화를 안 하고 핵과 미사일을 계속 증강하겠다 이걸 선언한 것인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총비서가 이제 12일 날 그 결론을 얘기되면서 핵 억제력 강화 이걸 얘기했는데요. 상당히 외부에서는 이제 우려할 만한 내용입니다. 핵과 미사일을 이제 계속 그 증강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외부에서 바라는 이제 비핵화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요. 다만 이것이 이제 우려할 만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것은 북한이 지난 몇 년간 계속 해온 얘기입니다. 미국하고 북한하고 아직 그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은 지난 몇 년간 계속 핵과 미사일을 증강을 해왔고 그것을 이제 행동에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새롭지는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오히려 이번 대회에서는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에 대해서 뭐 내가 저 미국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핵실험을 하겠다, 미사일을 쏘겠다라든가 그런 그 직접적인 그 대미 메시지는 없습니다. 또 위협도 없고요. 따라서 이번 것은 미국에 대한 어떤 도발을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원칙적인 입장,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태도를 봐서 내가 그야말로 강대강, 선대선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미국이 강하게 나오면 나도 강하게 나오고 착하게 나오면 나도 착하게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일종의 그 모든 것이 가능성을 열어놓은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일단 공을 곧 출범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던져놓고 태도를 봐서 입장을 정하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 추진 잠수함 ICBM 같은 무기 개발을 언급한 것은 미국과의 협상을 원한다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의 말 잠깐 들어보시죠.
He's made it very clear. He's open and available for negotiations, but they still see the U.S. as.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김 위원장이 다양한 무기를 언급한 것은 개발을 원한다는 포부를 밝힌 것으로 미국과의 협상의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인데요. 김 위원장은 사업 총회에서 이 새로운 조미 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면서. 아까 지금 최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강대강 선대선 뭐 이런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뭐 전에 있던 입장과 뭐 전혀 아니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크게 다른 건 없죠. 앞서서 최은기 기자가 얘기한 대로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고요. 다시 한번 그러면서도 사실 이번 북한이 새로운 무기 연구 개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지만 그 핵실험과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다시 재개한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사실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서는 이게 사전 전제 조건처럼 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을 자극하는 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무기들에 대해서 개발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미국에 대한 적대 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앞서서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의 얘기대로 그것은 이제 포부를 밝힌 거고 다양한 무기에 대한 언급은
예.
미국과의 협상의 문을 닫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그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이 미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얘기한 것은 미국이 협상의 자세로 손짓을 내밀면 북한도 이것을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보면은 북한이 먼저 미국에 손을 내밀 그런 의사는 별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발언도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북한은 일단 볼 것이다. 왜? 직접적인 천명이 아직은 이제 언급이 없었고 또 바이든 당선인이 아직 취임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것은 이제 출범한 직후에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미국에 대해서 견제하고 그 다음에 압박하는 그런 움직임은 여전히 계속해서 발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누가 집권자가 되느냐 이것과 관계없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 남북관계 쪽으로 좀 얘기를 돌려보죠.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 회복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대북 제재를 풀라고 남쪽에 요구를 하는 겁니까?
이번에 당대회 하면서 이제 김정은 총비서가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눈에 띄는 것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걸쳐서 이제 코로나 방역 협력 문제를 이제 제의도 하고 언급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걸 분명히 이제 거부를 하고
예.
또 한국이 군사 무기 반입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불만을 나타내고 또 그러면서 또 손짓도 보냈습니다. 남북 합의를 존중해라. 그러고서 남한이 잘만 하면은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도 있다. 또 평화 번영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신호를 다 보냈습니다. 하나는 문이 닫힌 게 아니고 남한이 잘하면은 우리도 잘할 용의도 있고 남한이 적대적인 뭐 이런 것이라면 우리도 잘 안 할 수 있다 이런 걸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국통일부가 북한의 이 같은 언급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데 한국통일부도 북한의 이번 것은 대체로 보면은 대화 재개 관객에선 의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이번에 얘기한 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미국의 그 바이든 행정부하고도 손을 잡고 어쩐 대화의 문을 열겠다 이런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지금 바이든 행정부하고 무슨 새로운 무슨 그 연락 채널이 있다든가 무슨 뭐가 됐다든가 이런 게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다시 트럼프 행정부 초기로 갔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연결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하면서도 아주 강력하게 무슨 그 적대적인 행위를 못하는 것은 역시 바이든 행정부하고도 어떻게 해서든지 대화의 채널을 한번 틀어봐야겠는데 그걸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그 노력,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뒤에 있지 않냐 이렇게 그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쪽 그 내용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외관계를 총괄하는 김여정 부부장이 12일에 담화를 내고요. 한국을 뭐 상당히 이제 거칠은 말로 뭐 특등 머저리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뭐 의도인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윤 기자가?
예, 그렇습니다. 이 말 자체는 직접적으로는 한국 당국이 북한의 말하자면 열병식 준비 상황에 대해서 긴밀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한국 국방부의 어쨌든 그 브리핑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것이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그동안에 대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상당히 그 혹독하게 좀 거친 언사를 쏟아낸 적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한국에서는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한국과의 앞서도 얘기했지만 대화를 단절하겠다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한국 측이 어떤 좀 더 과감하게 대화에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히고 있다라는 해석도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통일부도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포함해서 이번에 북한의 8차 당대회에서 나온 북한 측의 대남 메시지에 대해서 이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입장이 분명히 상당히 강하다. 그리고 대화의 제스처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야말로 한국과의 대화에 대한 거부라든지 뭐 강한 비난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액면 그대로만 받기는 조금 좀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워낙 이 미국의 정치권 소식이 이제 큰 것이어서 잠깐 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미국 의회가 1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원에서 이제 상원에서 판결을 받게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상원에서 통과가 될 수 있을는지 최 기자가 이 부분 좀 얘기를 해 주실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 의회 하원이 그 13일 날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제 탄핵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하면 이제 상원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은 이제 탄핵이 되는 건데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상원은 그 아직까지는 그 공화당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공화당은 대체로 그 탄핵에 대해서 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상원의 그 1인자죠. 그 미치 맥코넬 원내대표는 이것을 그 19일 이전에는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요. 아마 하원에는 통과가 됐더라도 상원에서는 이것이 그 힘들고 또 하나는 1월 20일이면은 벌써 그 정권이 바뀝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하원에서는 이것이 통과가 되고 뭐 하루 차이로 뭐 가령 19일 날 되면은 상원에 올라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굉장히 이것이 많이 정치적인 마녀 사냥이라고 하고 있고요. 예.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야말로 유례가 없이 이 후임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이미 참석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또 그 공화당 일각에서는 이것이 민주당의 이런 탄핵소추 발의가 사실 임기 말이고 지금 최현 기자가 얘기한 대로 상원에서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기 전에 안건으로서 다루게 될지 여부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일각에서는 4년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없지 않았습니까? 예. 없지 않았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런 정치적인 그 측면을 감안한 그런 정치 공세라는 그런 주장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탄핵 사태를 야기하게 됐던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상당히 높고요. 그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말 물러나는 시점에서 여론의 지지율은 어느 때보다도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앙정보국 국장을 지명했다는 소식과 함께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가 끝났다는 내용 그리고 미국의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둘러싼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환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오랜만에 집어든 책 속에서 곱게 말라있는 책갈피 꽃을 발견할 때면 보물을 발견한 듯 행복해져요. 친구들과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던 어린 시절 함께 웃던 그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떠올리면 행복한 순간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간직하고 계신가요? 시간이 흐른 뒤에 돌아볼 오늘도 행복한 추억으로 기억될 그런 하루이길 바라면서 그 시절 그 노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웃고 떠들던 그때가 좋았어 친구야 하고 노래하는 Those Were the Days, 애니 블랭카드의 목소리로 오늘 그 시절 그 노래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은 이 락앤롤의 선구자 척베리부터 락앤롤의 대중화에 기여한 빌 헤일리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빌 헤일리의 뒤를 이어서 1956년에 21살 풋풋한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나 락앤롤 대유행에 박차를 가했던 엘비스 프레슬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엘비스의 풀네임, 이 풀네임이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보통 이름을 지을 때 뭐 김민, 이철수 이런 식으로 성을 제일 앞에 두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한 글자로 된 이름을 붙이거나 아니면 두 글자 또는 세 글자 이런 식의 이름을 붙이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의 이름은 한국 이름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말하는 김 씨, 박 씨, 뭐 이 씨 하는 그런 성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름부터 표기하고 성은 제일 끝으로 가는 그런 형태인데요. 보통 세 부분으로 나눠서 첫 자리를 first name, 중간을 middle name, 그리고 마지막에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한국의 성과 같은 family name이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첫 이름과 중간 이름, 마지막 성을 다 합친 이름을 풀 네임이라고 하는데요. 평소에는 이 이름을 다 붙여서 부르지 않고 주로 첫 이름과 성만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말이죠. 엘비스의 풀 네임은 엘비스 아론 프레슬리인데요. 그는 1935년 1월 8일 미국 남부 미시시피주에 있는 소도시 튜플로에서 쌍둥이로 태어나게 되지만 그의 쌍둥이 형인 제시 갈론 프레슬리는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 엘비스가 10살이 되던 해에는 앨라베마와 미시시피의 두 주에서 주최하는 노래자랑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우연히 이 대회에 나가게 됐던 엘비스는 이 컨트리 앤 웨스턴의 올드 셰프라는 노래를 불러서 우승까지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노래 한번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갈까요?
Just a boy and his dog, we were both full of fun. We grew up together that way. I remember time at the old swimming hole when I
the years fast it rolls, shall we grow old? And his eyes were fast growing dim, and one day the doctor looked at me and said, I can do hands that were trembling, I picked up my gun and aimed it at Shell's faithful head. I just couldn't do it. I wanted to run. I wished they came to my side and he looked up at me and he laid his old head on my knee. I had struck the best friend that a man ever had. I cried so I scarcely Shelby has gone where the good dog is gone, and no more with old Shell will I roam. But if dogs have a heaven, there's one thing I know, old Shepherd.
10살 엘비스 프레슬리에게 이 노래 대회 우승을 안겨줬던 올드 셰프 듣고 오셨는데요. 이 제목에 나오는 셰프는 강아지 이름이에요. 가사를 한번 살펴보면 내가 어렸을 때 오래된 셰프는 강아지였어. 우리가 뛰놀던 언덕과 초원 너머에 소년과 강아지는 즐거웠었고 그 둘은 함께 자랐지. 하지만 그 옛날 순간의 일을 기억해 바로 물에 빠져버린 늙은 셰프를 하는 가사의 올드 셰프인데요. 이 어느덧 늙어버린 사랑하는 셰프를 사고로 떠나보내게 되는 그런 아픔을 노래한 곡이에요. 이처럼 슬픈 가사에 엘비스의 매력적인 목소리가 더해져서 그 애절함이 더 짙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엘비스가 이렇게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 버너는요, 당시 농장에 고용된 농부였고 또 어머니는 파트타임으로 잠깐씩 나가서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이 엘비스는 교회에서 늘 찬송가를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음악과 친해지게 되는데요. 흑인이 많은 지방색 때문에 이 리듬앤블루스 장르에도 익숙했던 엘비스는 이후 R&B 음악과 가스펠 그리고 컨트리 요소를 혼합한 엘비스만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1948년 가을 엘비스 가족은 테네시주 멤피스라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엘비스는 트럭 운전수가 됩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던 날 어머니의 생일 선물로 음악을 하나 녹음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엘비스는 한 음반 회사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이 기타 하나 메고 4달러의 돈으로 만든 한 장의 레코드 음반은 이 그의 화려한 가수 인생의 서막을 열어주게 됩니다. 엘비스가 어머니를 위해 만들었던 생애 첫 음반에 실린 곡 My Happiness라는 곡인데요. 이 곡이 어떻게 엘비스를 당대 최고의 가수로 이끌게 되는지 그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진 뒤에 그 연인을 그리면서 다시 너를 붙잡을 거라고 너만이 나의 행복이라고 노래하는 My Happiness.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면서 그 시절 그 노래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 락앤롤의 제왕 엘비스 프레슬리의 본격적인 가수 활동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Years it seems have gone by since we shared our dreams, but I'll hold you again. There'll be no blue memories then, whether the skies are gray or blue. Any place on earth will do, just as long as I'm with you, my happiness. A million years it seems have gone by since we shared our dreams, but I'll hold you again. There'll be no blue memories then, whether the skies are gray or blue. Any place on...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My lips are sealed. My lips are sealed 입니다. So what does it mean when someone says My lips are sealed? My lips are sealed. Well, let's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Jen, we decided to throw a surprise birthday party for Gloria, so please don't mention it to her. It's a secret until the day of her birthday.
Why would I spoil the surprise? Don't worry, my lips are sealed.
Are you sure I can trust you to keep your lips sealed?
Yes, of course. 본문에서 제이슨이 Jen, 우리 Gloria 깜짝 생일 파티 해주기로 했어. So please don't mention it to her. It's a secret until the day of her birthday, okay? 그러니까 말하지 마. Gloria 생일까지 비밀이야. 라고 하자 제가 Why would I spoil the surprise? Don't worry. 걱정하지 마. My lips are sealed. 비밀 확실히 지킬게. 라고 했습니다. 이어 제이슨이 Are you sure I can trust you to keep your lips sealed? 라고 다시 확인하자 제가 Yes, of course! 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my lips are sealed,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Jen, we decided to throw a surprise birthday party for Gloria, so please don't mention it to her. It's a secret until the day of her birthday.
Why would I spoil the surprise? Don't worry, my lips are sealed.
Are you sure I can trust you to keep your lips sealed?
Yes, of course. Today's expression is my lips, L-I-P-S. Lips are sealed, S-E-A-L-E-D, sealed. My lips are sealed. If you say that your lips are sealed, you promise not to reveal a secret.
주변에서 비밀이라고 하면서 뭔가를 얘기해줄 때가 있죠? 그럴 때 보통 에이 걱정하지 마 비밀 꼭 지킬게 라고 상대를 안심시킵니다. 이런 경우 비밀이라는 단어 secret, S-E-C-R-E-T, secret을 써서 I will keep it a secret 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밀 지키겠다고요. 그런데 이보다 더 비유적이면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Don't worry, I will keep my lips sealed 입니다. 여기서 seal, S-E-A-L, seal은 단단히 봉하다, 굳게 닫다 라는 뜻이죠. 입을 꼭 다물겠다는 말이니까 비밀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My lips are sealed. My lips are sealed 라는 문장도 마찬가지죠. 문자 그대로 하면 내 입은 봉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말을 못하게 입을 봉해버렸다는 말이죠. 당연히 비밀이 새나갈 염려가 없겠죠. 결국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 정보를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Jen, we decided to throw a surprise birthday party for Gloria. So please don't mention it to her. It's a secret until the day of her birthday.
Why would I spoil the surprise? Don't worry. My lips are sealed.
Are you sure I can trust you to keep your lips sealed?
Yes, of course. Let's review. If you say that your lips are sealed, you promise not to reveal a secret. My lips are sealed. My lips are sealed.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지금 미국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생하고 정확하게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에서 듣지 못하는 미국의 모습을 만나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자유와 기회의 땅, 미국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이야기 미국사. 부강한 미국을 만드는 원동력,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오늘의 미국이 있게 한 미국인들을 만나보는 인물 아메리카. 뉴스 속 뒷이야기를 풀어보는 뉴스 따라잡기까지.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함께하시면 미국과 세계가 보입니다. 매주 월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 밤 10시와 새벽 4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